예, 사사기 오늘 17장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애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 이하부터는 뭐 이게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사사기는 삼손의 죽음으로 일단 끝이 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은 삼손의 죽음 이후에 더뭐 덧붙일 게 없을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지금부터 읽게 되는 이 미가의 신상 이야기, 그리고 또 레위인의 첩사건 얘기가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여기 덧붙여져 있어요. 이 얘기들은 사사시대에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냥 담담히 객관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예요. 도대체 그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그냥 한번 펼쳐놓듯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뭐이 시대에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기록한다면은 뭐 무슨 뭐 교회가 세워지고 뭐 없어지고 정부가 교회에 대한 정책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 것들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얼굴을 그린다면은 이 시대를 살았던 어떤 보편적인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담담히 가정사를 중심으로 그려놓듯이 그렇게 그려놓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가라는 사람의 이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 여기 미가라고 1절 4절에 이두 번이 나오고 나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미가가 계속 반복 나오죠. 근데 미가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은 미카예후라고 해서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런 이름인데 이렇게 줄여서 이제 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카예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도대체 누군가, 어쩌면 신앙이 있는 이름이죠. 근데 이걸 이제 축약을 하면 미카야가 되고 그걸 더 줄여서 이제 미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는 이제 두 자로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머니 돈을 아마 손을 댄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은 천백을 잃어버렸으니까 막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내 돈 가져가지고 난 뭐 이렇게 뭐 싫은 소리를 하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캥겼던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도로 토해 놓은 거예요. 그 어머니 앞에 돈을 도로 토해 놓으니까 어머니는 뭐 두 말 할 거 없어요. 다시 또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뭐 어머니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해서 그런가요? 뭐 어머니 돈을 손댈 만큼 어머니가 편했는지 또 어머니도 아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다른 종이 가져갔다면 그냥 죽일 듯이 저주를 하다가 아들이 가져갔다니까 그래? 네가 가져갔어? 그럼 넌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게 이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지 못할 말을 하고 폭력적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지만 나무라야 할 일을 나무라지 않고 그냥 지나감으로써 그 아이의 일생 동안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깊고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자칫하면 간과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나무라야 할 일을 안 나무라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걸 몰라요. 뭐 교회도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죠. 위로의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편한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바알 신앙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습적으로 그랬다고 해요. 저주했던 저주를 풀려면은 동일한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저주가 풀어진다. 이게 그 당시에 바알 신앙이나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종교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저주를 했더라도 동일한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저주는 상쇄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스며들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돈을 찾았기 때문에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게 이제 어머니의 명분이에요. 와, 이랬던 돈을 찾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이걸 드리겠다. 그래 놓고 하는 일이 뭡니까?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 천백을 다 씁니까? 900은 챙기고 200 가지고 뭐 그것도 200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신상을 만들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부어서 만들고 새겨서 만드는 신상. 은으로 이제 뭐 도금을 하든지 해서 신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신상을 만든다? 이게 그 당시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든다? 우상은 율법의 제2조를 깨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이외에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시겠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나 그 그리스 오토독스나 이 프로테스탄트하고의 그 큰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거기는 성상을 많이 만듭니다. 성화를 가지고 많은 예배를 드려요. 모든 교회 유물이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사실 그쪽의 이해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다 문맹률이 높을 때 성경을 아무도 못 읽어요. 신부나 그저 라틴어 공부해가지고 라틴어 성경이나 줄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성상을 만들고 성화를 그려서 다 사방에 해놓은 거예요. 열두 제자도 다 그려서 갖다 갖다 놓고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서가 없던 시절부터 그런 걸 형상화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은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는 만큼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축소시켜 놓으면 그건 편한 하나님이 돼요. 나가 지극히 그냥 관계를 맺기가 편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전부를 표현할 길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 전부를 알며 하나님 전부를 표현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형상화해서 소개하는 순간 그건 왜곡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얘기를 뭐 안 하게 되거나 못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교도 신앙에 다 물들었으니까 그냥 뭐 쉽게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당에다가 차려가지고 그걸 집에다 다 갖다 둡니다. 5절 6절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당을 차려놓고 집에다가 뭐 일본 집에 가보면 전부 뭐 도코노미인가 해가지고 뭐 조그만 뭐 조그만 거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그래가지고 남편 유골도 뭐 유해도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다 나름대로 제단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놓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신당을 집에다 만들었으니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는 이미 에봇과 드라빔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신상을 만들었다가 에봇과 드라빔과 그걸 다 진열해 놓듯이 해놓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들 여럿 있었던 모양이죠, 미가가. 그 중에 하나들에게 네가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해라. 참 마음대로죠.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이제 6절에 이게 이 사사기의 주제가 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왕이 누군지를 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그분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는 분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논리로 추론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편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뭐 연애할 때 좋지만 결혼하면 다 불편하잖아요. 내가 몰랐던 부분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은 그냥 끊임없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알았나 싶으면 또 모르는 면이 있고 익숙한가 싶으면 또 전혀 다른 면이 있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건 평생 편한 법이 없어요. 편함은 병든 겁니다, 그게. 편하지 않은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일생 동안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게 부부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겠습니까? 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절대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면은 가장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편한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재단하고 편집하고 깎고 다듬어서 아주 익숙하고 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이없게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때 신앙이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는 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나로부터 신앙 비롯되는 이 종교심은 하나님을 왜곡해도 때로 너무 왜곡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작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아들이 돈을 훔쳐다가 갖다 놔도 그냥 축복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실 것이다. 또 제사장 아들 중에 하나 제사장 세우면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기도 착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아론 계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계열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지만 소용없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지만 지금 뭐 신당, 산당 마음대로 만들어서 뭐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시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를 분명히 보여주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을 가졌다. 그 얘기죠. 자,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베들레헴에 있는 한 레위인이 있다가 그 당시에는 십일조가 다 깨지고 해가지고 이게 뭐 레위인들의 생활이 아주 불안정해졌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참 악순환이에요. 그 당시 구약시대 때는 분명히 뭐 제사장을 위해서는 공개를 했어야 마땅한데 이게 뭐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해서 헌금이 안 됐는지 또 헌금이 줄어들어서 레위인들의 제사하는 그런 관행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는지 뭐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게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 점점 레위인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이 불안정해지니까 한 곳에 있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들어와서 미가 집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없는 아들을 세워놓고 나서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사장을 똑바로 하기나 하겠습니까? 마음이 늘 한켠에 불안하고 캥기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왔다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할래? 내가 의복 주고 그리고 먹을 거 주고 뭐 다 내 생계를 책임져 주마. 뭐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건가요? 하여튼 이 떠돌이 레위인을 하나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내 아들보다는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레위인에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아론 지파에서만이 제사장이 돼야 한다는 말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레위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를 내 집에 제사장으로 우리 집 전속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둘이 조건이 맞은 거예요. 이제 뭐. 사례도 만만치 않고 뭐 먹고 살만하고 그 정도면 조건이 충분하다. 둘이서 거래가 성사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 미가의 아들 하나처럼 그렇게 이제 관계가 좋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집에 세운 제사장이 이제 뭐 아들처럼 굴고 또 아버지처럼 대접을 하니까 오직 관계가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가가 이릅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껏 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야. 이제 이게 미가 집에 일어난 한 집안의 신앙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 모든 고스란히 우리 신앙의 문제점들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 미가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라고 그런다고 덥석 제사장 노릇을 한 아들 그 다음에 그 집에 찾아온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 이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하는 신앙의 얼굴 이건 일그러져도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실제로는 얼마나 이게 정말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우리가 미가의 이 신상 사건 얘기를 우리가 또 계속 읽어나갈 텐데 이 신앙이 그냥 사사기의 부록처럼 붙어있는 한 얘기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거울로 주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뭐 우리가 교회를 300개 지었습니다. 제가 뭐 저 담임 목사를 모셔왔습니다. 제가 뭐 헌금을 해서 선교사 몇 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들이라면 뭐 우리는 뭐 미가와 뭐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어 그 뜻에 불편하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편한 하나님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다듬어가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잘 압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말씀조차 몰랐던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처럼 섬겼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다면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내 감성과 내 이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왜곡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섬기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다른 종교기관의 사찰들이나 무슨 뭐 그런 것들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기복적 신앙에 젖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미카 예후라고 시작되었던 그의 신앙 도대체 이 땅에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신가?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 내가 마음껏 제사장을 세울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제사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종교적 타락과 관행으로 바뀌어버렸듯이 우리도 잘 시작한 신앙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길이 점점 내가 좌지우지하는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까지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부려서 쓸 수 있듯이 말이야 하나님도 까불면 내 손에 죽어 하는 그런 표현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그렇게 불손해지고 교만해졌냐는 것이죠. 예. 내 손에 잡히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은 불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편한 하나님, 내게 익숙한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불편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하는 신앙이 아니면 늘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뒤 뭐 삽바 싸움이나 하고 겨루기나 하는 그런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 되고 말겠죠.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제가 그 C.S. 루이스의 얘기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와인 한 병이면 족합니다. 정말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절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주된 목적은 자기 소유의 삶이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죽어야 하고 무가되어야 하고 자신의 자유와 독립성을 단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시겠습니까?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와인을 한 병 마시지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소유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간다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 종교 거대한 시스템이 무슨 이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겠습니까? 탐욕은 우리 마음속에 한번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면 절대 제 발로 걸어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죽어야 빠지는 독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기꺼이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의 얘기가 이 시대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뜻을 세우고 제 욕망을 관철하고 제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삿바 씨름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거룩을 선포하신 온몸으로 증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미가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 갖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